사무엘상 1장 말씀에서 우리가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가정에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었고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인 이 사무엘을 또 한나 가정에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성별했다라는 내용,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있는 실로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면서 잘할 수 있게 했다는 내용의 말씀을 1장에서 들었습니다. 2장 말씀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나가 감사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전반에 나와 있고, 두 번째 내용은 엘리 집의 추락과 사무엘의 아름다운 성장이 대조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후반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부터 이어지는 11절까지의 이 한나의 노래와 기도 내용이 매우 아름답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한나가 이론적으로 앉아서 글짓기 하듯이 지은 내용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체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한 그런 내용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배운 바 말씀대로 정직하게 한 말씀 말 말씀 신앙 고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자신이 직접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체험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에서 다윗 왕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고백은 일생을 통해서 다윗이 쫓기고 또 환난 당하고 이런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정말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드나드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이끌어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기 삶에 체험되어진 내용을 그렇게 노래로 아름답게 표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론적으로만 하지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직접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도 무척 유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한나가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세워주셨으니까 이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을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향해 고백,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 하나님이시다. 부하다고 자랑한 자는 가난하게 만드시고 비천한 자들은 그런 뜸에서 높이 드셔서 세상의 뜸이 되게 하신다. 그런 내용의 고백을 찬송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이 아기를 갖지 못해서 그렇게 집안에서 구박을 당하고 마음이 격동되고 서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무엘을 주시니 그 한 가지 은혜 때문에 자기 입장이 달라지고 자기의 가정 안에서 또 세상 속의 위치가 그렇게 현저히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나를 높여지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름둥이에 묻혀있던 인생과 같은 존재였지만 거기서 나를 들어올리셔서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수없이 경험하고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거나 고백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거나 우연히 된 일이거나 내 노력과 수고의 결정으로만 생각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나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기적적인 축복이어서 누구보다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럴 때마다 이것을 은혜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더 유익하고 존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존귀의 층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음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음에도 사랑하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산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또 은혜의 경험을 마음속에 간직해서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 깊어진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가는 이 한나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모든 성도들에게 매일처럼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부분에서는 엘리의 가정의 일과 또 이 사무엘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였고 이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결정적으로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 표현이겠습니까? 오늘날도 이스라엘이 매우 종교적인 사회이고 그 당시는 훨씬 더 종교적인 사회였고 특히나 제사장 집에서 성장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또 직접 자신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소에서 하나님 섬기는 제사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러고 저러고 가르치기도 했을 터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조금만 우리가 음미해 보면 금방 이 말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경험해봤다라는 뜻입니다. 체험했다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제 곧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수태고지라는 이 말을 전해주었을 때 말의 대답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듯이 이런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 표현이지요. 따라서 여기에서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 두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종교인의 가정에서 성장했고 제사장 집에서 법도를 배우다 했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론적으로는 많이 배웠고 경험해 많이 들었고 배웠고 정돈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 종교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일에 매우 익숙해서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숙련된 사람들이었겠지만 그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신령한 체험을 해보는 이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장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배운 것만으로가 아니라 직접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고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신앙으로 키우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지만 다음 세대들이 점점 신앙을 떠나고 있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계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려서부터 거룩한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로 키워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책망하는 말이 네가 네 자식들을 나보다 더 사랑했다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는 것은 때로는 엄격하게 키울 때는 키우고 기도 시킬 때는 기도를 시키고 스스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귀하게만 여기고 예쁘게만 생각하고 그렇게 키워온 것 때문에 이런 큰 가정적인 국가적인 환란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정에서 신앙의 계대가 잘 이루어져 나가는 이것이 우리 가정의 축복일 뿐만이 아니라 한 사회의 축복이고 나라의 축복이 된다는 점을 늘 명심하셔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 물려주는 일에 조금 더 소홀함이 없는 온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는 27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가정에 진노하십니까? 대가 끊어지게 하시고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게 하시고 이 가문에서 노인이 없게 하시고 다 젊어서 죽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끔찍한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합니다. 이런 한 가정의 몰락이 표현되는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만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역사가 절망이죠. 그 시대에 그 가정이 그날에 가장 중심되는 가정이었고 그때 무슨 왕이 있었습니까? 무슨 나라를 지도해 나가는 또는 일을 돌보는 관리 체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중심에 서서 나라의 종교적인 또 행정적인 모든 일을 처리했을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들이 재판도 했고 심지어는 병든 사람의 병이 나았다 아니다를 판정하는 것까지도 그들이 맡아서 공중의 복원까지도 책임졌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가정이 이렇게 추락하고 이렇게 부패해버리게 되면 나라 전체의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캄캄한 어두운 시기에 작은 촛불 같은 하나가 생겨나게 하시는데 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그 어둡고 캄캄한 절망적인 시대에 촛불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해 보시면 몇 가지로 표현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 21절 말씀해 보시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26절 말씀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했습니다. 점점 더 성장해 가면서 더 빛이 밝아져가는 하나의 빛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시대가 사람들의 잘못과 실패 때문에 몰락해가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시대를 살려내시기 위해 또 다른 씨앗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시대의 역사의 씨앗 곧 사무엘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실패도 없고 절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들을 많이 보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역사의 불빛이 또다시 자라고 있다는 점을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또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에서 엘리 가정만 생각하면 한숨이고 절망이지만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